비코의 새로운 학문을 다루는 19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학문은 19강하고 20강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요. 책 자체가 두꺼운데 애초에 강의를 할 때 이 전체를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핵심적인 부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19강은 지금 세 번째인데 세 번 만에 19강을 못 끝낼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새로운 학문에서 중요한 원리로서 제시되고 있는 그리고 역사 철학에서 비코의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역사 단계론인데 역사 단계론은 19강 뒷부분에 3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2페이지 반 정도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좀 분량이 많지만 19강 세 번째 234페이지 맨 아래서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코가 새로운 학문에서 자신이 수립하고자 하는 그 학문이 뭐냐, 문명신학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한 섭리에 대한 합리적 문명적 신학이다. 이 문명신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양 사람들이 비코처럼 독실한 좀 가톨릭 신자 이런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그냥 좀 근본적인 학문이라는 의미로 쓰죠. 굳이 꼭 여기서 신학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신학대학을 나왔는가, 뭐 사제가 되려고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사람들이 도학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도학이라는 말도 그 도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폭넓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없죠. 도가도, 비상도, 뭐 이렇게 하는 노자 도덕경에도 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기 뭐죠, 저 구마라집이 진리를 보리라고 하는 보디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어를 한역으로,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도 도라는 말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또 불교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유가에서 도가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져다 쓴 것처럼 비코가 아주 그 비코의 이 새로운 학문을 보면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코가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전통적인 학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신학이라는 말을 무심코 쓰고 있다. 이렇게 이런 점들이겠죠. 무엇이든지 완전히 그 자신이 살아온 생활 세계에는 물론이고 학문 세계에서 완전히 그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얼마나 그것에 매몰되어 있느냐, 또는 그것을 얼마나 자각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것에서 그 사람의 학문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게 좋겠습니다. 현대의 철학자들도 굉장히 막 혁신적인 사유를 하고 있다. 거의 뭐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사유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라 해도 곰곰이 그의 텍스트를 따져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뭐 벗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철학의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한 것 같지만 글쎄요, 뭐 그 사람을 의심력에서가 아니라 보면은 그 언어적인 전회 그런 것, 저는 비트겐슈타인 책을 전부 읽어본 건 아닌데 제가 비트겐슈타인 얘기하는 건 사실 처음인가요? 그 옥함 사람 윌리엄 그런 사람들의 저작들에서 저는 이제 좀 고전적인 것들을 많이 읽은 사람 19세기 니체 이후 니체가 1900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니체 이후의 사람들 책을 잘 안 읽어봐서 그냥 읽다 보면은 그 이전 사람들을 누구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비코가 그런 문명 신학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면 문명 신학은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234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대체로 한 9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19강 세 번째 시간에 다루는 이 부분은 문명의 요소들이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코의 새로운 학문 새로운 학문 3절부터 30절까지 이 부분에서 비코를 읽을 때 비코가 문명의 요소들로 거론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가. 비코는 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건 나와야 다음 것으로 뭐가 나온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작을 쓰는 경향이. 그 순서를 어떤 순서로 나오는가. 어떤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235페이지 맨 위에 그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문명의 요소들, 그 다음에 콤마하고 어떤 순서로 등장하는가. 문명의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등장하는가. 이게 지금 비코가 살펴보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이전에 그 신의 섭리로부터 형이상학이 이렇게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문명의 요소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우리가 옥스퍼드 세계사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옥스퍼드 세계사를 보면은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옥스퍼드 세계사는 항상 그 물리적인 토대, 피지컬한 토대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지리적인 기반이라든가 기후 이런 거 그리고 물질적인 삶의 국면들, 즉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신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좀 지성적인 사상적인 발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사람의 인간이 살아가는 집단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2부가 그런 순서대로 되게 서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비코도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학문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즉 문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 위에서 성립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문명신학이기 때문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들로서 성립하고 그것이 어떤 순서로 등장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겠죠. 그런데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코가 순서를 어떻게 말하느냐. 물질적인 토대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참 비코가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를 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학문 3절에서 인용한 것, 학문이 맨 먼저 헤라클레스를 나아가서 헤라클레스의 공적에 대해 고찰한다 그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냥 싸움자라는 힘센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비코가 말하는 헤라클레스는 그 설명이 되어 있죠. 경지로 지상에 있던 태고에 대해 삼림을 가리키는 것이며 헤라클레스는 이를 불태워 경작지로 바꾼 장본인이다. 헤라클레스는 전투적 영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영웅의 상징적 인물, 상징 인격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헤라클레스가 태고의 삼림을 불태워서 경작지로 바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지리적 토대죠. 그걸 만드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연의 정복이 곧 문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거기 자연의 정복이 곧 문명의 시작이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의 시작이다.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자연 안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명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선 역사가 있을 수 없죠. 그걸 내추럴 히스토리, 자연사라고 말하는데 물론 인간의 삶은 자연과 함께 가기 때문에 자연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저기에 있는 자연을, 저 바깥에 있는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경작하고 개관하고 또 그것을 약간 정복해서 인간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는 이런 태도, 그런 태도가 서구 문명에서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라카와 선생이 쓴 그 문자 강화에서 그런 걸 읽어보면은 이제 각골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묘사한다. 그게 각골문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시라카와 선생은. 그런 예를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써놨습니다. 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뭐냐? 경작지를 만드는 거다. 문명의 요소는 경작지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경작지를 만들므로써 역사가 시작된다. 두 가지 점이죠. 두 가지. 문명의 요소는 뭐냐? 경작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서 시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호메로스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예, 호메로스 얘기가 나오는데 23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그림을 보면 빛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은 호메로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을 상징하는 여성을 통해 섬유의 빛이 반사되어 호메로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호메로스는 시적 지혜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호메로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경작지, 그 다음에 시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는 시적인 지혜의 원리. 그렇죠? 그래서 신의 섭리가 형이상학을 향하고 그게 다시 인간 문명을 아우르는 시적인 지혜. 자,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시라는 거죠. 시. 시적인 지혜가 등장하는데 이 시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는 무엇으로 쓰여집니까? 구전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뭐 쓰여져서 전해지기도 하지만 바로 구전이 됐건 쓰여졌건 간에 언어죠. 그렇죠? 언어입니다. 그 세 번째 요소는 언어 문헌학적 검토를 시험하게 된다. 철학은 그랬으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을 비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언어예요. 이런 걸 보면 참 탁월한 견해라고 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언어다. 언어 문헌학이 그러니까 문명을 밝혀내는 주요한 학문이 되겠죠.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이 비코의 이 구상 안에는 언어 문헌학도 포함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헌 학문이라고 하는 게 뭐 특정한 학문이 아니라 자기가 구상하는 전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그 안에 언어 문헌학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일단 경작지를 만들고 그로써 시간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건 역사의 기록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시인을 등장시켜서 시적인 지혜, 그게 문명세계의 지혜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언어, 문헌학적 탐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 다음 237페이지에 보면 제단 위쪽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점지팡이 그랬습니다. 이 점지팡이 그랬는데 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이게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23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무와 사는 모두 점치는 그릇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중국 고대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사마천의 직업도 천문 기록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비코가 점지팡이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기독교 세계가 아닌 이교도 세계에서는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이 생겨난 것이고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미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게 참 미래 때문에 우리가 괴롭죠. 앞날을 생각하면 괴로운 거죠. 그냥 당장 오늘만 살아간다면 괴로울 일도 없었겠죠.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기독교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교도 세계에서도 역사가 등장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와 철학과 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가는 것들 같은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문명의 요소를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 집단이 생겨나겠죠. 예, 그런 것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런 원천 위에서 인간 집단은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혼인에서 시작하죠. 혼인. 그래서 비코는 혼인이라고 인간 문명의 최초의 것은 혼인이다. 제단 위의 항아리 옆에서 불타고 있는 횃불로서 그것을 상징한다. 혼인입니다. 가족이죠. 이건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말에 가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그 문명의 출발 집단, 인간이 이제 문명을 이룬다. 그러면 집단을 통해서 이루는데 혼자 사는 사람에게 무슨 문명이 있겠습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살지도 못하겠죠. 집단인데 집단의 출발점은 혼인이다. 그렇습니다. 혼인. 그리고 비코는 인간 문명의 두 번째가 매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매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 묶어서 재단이라고 하는 게 인간 문명이고 그 위에 점지팡이 그리고 물과 불, 액마기를 가리키는 물과 불 그리고 횃불을 상징 아니 혼인을 상징하는 횃불 그리고 매장 이게 바로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물론 그 이전에 경작지가 있었죠.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작지가 있었고 바로 그 경작지가 만들어지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했는데 점지팡이, 물과 불, 횃불, DM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 요것, 요게 이제 문명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 요걸 비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외워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걸 알아두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비코가 어떠한 순서로 이것을 이 연세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비코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 문명신학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걸 보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240페이지, 241페이지 이런 데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죠? 그 보충 설명이에요. 쟁기와 키, 이런 건 농경민과 해양민 뭐 이런 것들은 보충 설명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242페이지 파쇼 또는 파스키스라고 부르는 건데 파스키스를 이게 여기는 뭐냐?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요소에서 해양민, 농경민 이거는 이제 좀 부수적인 거고 앞서서 점지팡이, 물과 불, 횃불, 뭐 이런 매장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요소라면 그런 기본적인 요소 위에서 가족이 성립할 테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정치적 조직 그런 집단이 생기겠죠. 그런 정치적 조직을 가리킬 때 지금 파스케스라고 하는 거 파치오 파스케스를 피코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그 과정에서 가능케 한 검과 그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물주머니, 저울과 헤르메스의 지팡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헤르메스는 이제, 누구죠? 그 로마 신화에서 메리쿠리우스죠? 헤르메스 신. 헤르메스가 관장하는 게 뭐냐면 여행자, 신, 목동의 신, 웅변, 도량형, 상업, 도둑, 도서관. 지금 사실은 이 헤르메스 신이 관장하는 것들이 이런 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죠.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죠. 웅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하는 상업에서는 도량형이 꼭 필요하고 물건 훔치는 놈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서 기록하는 그런 도서관. 헤르메스 신이 그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는 신이잖아요. 헤르메스 신이 정말 중요한 신이죠. 인간과 그 신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날개 달린 신발의 의미입니다. 헤르메스 신 중요해요. 헤르메스 신 중요합니다. 왜 헤르메스가 여기 등장하느냐? 바로 헤르메스가 있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 인간이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문명 활동에서 등장하는 요소들을 비코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243페이지 맨 밑에 새로운 학문 31절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여 이 새로운 학문 즉 형이상학은 신의 섭리에 비추어 제 민족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공통되는 본성을 통찰함으로써 이교 여러 민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신사, 신의 일, 그리고 인사, 인간의 일의 기원을 발견, 시족들의 자연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비코 새로운 학문의 아주 구체적인 그 목표죠. 목표. 즉,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역사도 있고 문헌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찰을 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들이 어떤 식으로 문명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비코는 자연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코의 새로운 학문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비코의 새로운 학문은 무엇을 탐구하려고 합니까? 자연법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자연법은 문명을 연구하면서 신의 일과 인간의 일을 동시에 탐구하는 것이다. 그게 새로운 학문의 아주 구체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